B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년간 유엔의 여러 조치에 따라 각국은 이란의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다며 이에 도전하는 나라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대신 갈등과 긴장에 기름을 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란과의 재래식 무기 공급과 판매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 시한을 2020년 10월 18일로 설정했습니다. 이날을 기해 유엔의 이란 무기 금수 제재는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독자 제재도 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2일 열리는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끼어들기를 자제할 것이라고 재선 캠프 측에 밝혔습니다. 제이슨 밀러 트럼프 재선 캠프 선임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론의 형식과 접근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일부 현안들에 대해 설명할 공간을 좀 더 많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TV 토론에서 서로 과도하게 끼어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정치 전문가들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토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늘 22일 토론회는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으로 미 동부 시간으로 22일 밤 9시 테네시즈 벨몬트 대학에서 열립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하노이에서 가진 푹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베트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국가라며 일본은 계속해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레이더 등 군사 장비와 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 협정을 통해 이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의 감시 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가 총리는 또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일본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일부 국가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법의 지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언급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분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중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 1분기 사상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6.8% 성장을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3.2%로 반등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국의 수입과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지난주 중국의 9월 수출 흑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석 달 만에 두 자릿수로 급증하면서 전년도 대비 같은 달에 비해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민이 참수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중학교 역사 교사였던 사뮤엘 파티 씨는 지난 16일 학교 인근에서 참수된 채 발견돼 프랑스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티 씨는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풍자 만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수도 파리 레플리블리크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장 카스텍스 총리와 장 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 말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 안 이달고 파리시장 등도 참가했습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트위터에 집회 영상을 올리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일본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며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일본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1월 미 대선 이후 북한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협상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had my South Korean counterpart here last week and Director Suh and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스페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을 거론하고 우리는 북한과 정면으로 어떤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may be an opportunity next year if, and I think we're all hoping that with COVID potentially abating next yea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완화돼 내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북한은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올해 7, 8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1년 연기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올림픽 전이나 도중 혹은 이후로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를 이끌고 약간의 무기 감축과 비핵화를 향한 어느 정도의 초기 조치들을 이끄는 협상을 할 시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ight be a season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an come together and
하지만 알다시피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전략은 미북 정상 간 관계 유지와 동시에 제재 부과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you've got this interesting situation where the president has had very cordial communications with Kim Jong-un, Chairman Kim.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따뜻한 대화를 나눴지만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이며 이것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깰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행동을 바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on what we would do if Kim Jong-un changed behavior. We do appreciate the fact that in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미 대선 이후 협상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m hopeful that after the election, once the North Koreans realize that there is no other option.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모든 행정부를 괴롭힌 문제였다며 북한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북한 정상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영국과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유엔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며 그때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헤이든 리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는 15일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 programs are a serious threat to global security.
리들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 이상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지난 1월의 발표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들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북한이 그렇게 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되고 전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요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향한 약속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We categorically reject those statements as an outrageous act of interfering in internal affairs.
영국과 에스토니아, 스웨덴의 성명을 주권 국가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는 무도한 행동으로 간주해 전면 배격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한반도 핵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과 협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반도 남반부에서는 전염병 확산의 와중에도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외부로부터 최신 군사장비들이 반입되는 노골적인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과 또 미국 국제 제재의 영향력 약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가상화폐 보급과 이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직속 사이버 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가상화폐 법 집행체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가상화폐 기술이 미국이 직면한 주요 범죄와 국가 안보 위협에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란 러시아 같은 불량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상화폐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해치는 골치 아픈 새로운 기회를 개인과 불량 국가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불법 이용이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가 범죄 실행에 연루된 금융거래, 금융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 거래소 탈취와 같은 가상화폐 시장 내 범죄 행위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악용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이런 모든 범주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요구했다며 2017년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악성 소프트웨어 머레어를 이용해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무단 사용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 재킹 수법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절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로 미 법무부와 재무부가 올해 3월과 8월에 공동 적발 발표한 북한 당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제시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3월 북한 나자르스 그룹이 2018년 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인 두 명을 형사 고발하고 이들이 훔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에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274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가 분산 보관된 280개 계좌에 대해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사법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매우 정교한 자금 세탁 기법을 밝혀냈다며 북한 해커들이 이용하는 주요 기술을 명시했습니다. 거래 경로를 숨기기 위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행위, 즉 체인호핑을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규모의 절취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필체인 방식을 통해 불법 행위를 숨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16일 VOA에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이번 보고서에서 명시된 이란, 러시아 등 다른 불량 국가들보다 크고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성공률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yes, but I would say that I think that is because of scale.
이와 관련 전문가 패널은 8월 제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탈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공격과 가상화폐 채굴이 북한의 수익성이 좋은 목표물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가상화폐가 제재 피수단으로 계속 악용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8년 2월 설립된 사이버 디지털 대책위원회가 가상화폐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이행 체계와 대응 전략을 나열한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스피로 국장은 미 법무부의 관련 보고서 출간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more that is applied and the more knowledge that is then given to the private
특히 민간 부문은 미 법무부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등 관련 기관이 연이어 발간하는 지침서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식별과 규제 이행 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과로 북한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은 다음 달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 다음 달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개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 see a possibility of unilateral force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president is re-elected and the negotiation can't achieve.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지역 안보에도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차기 정권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인상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For many years,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have argued that our allies should contribute more money.
집단 안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유럽 동맹에 국한됐지만 한국이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한 지금은 한국도 보다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민주당도 공유하고 있다고 리스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초점을 둔 영내 미군 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곳에 병력을 고정하지 않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 전개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7월 동맹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전구의 병력을 미 본토로 다시 불러들이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영내 순환 배치를 늘릴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라이언 메카시 육군성장관도 지난 7일 영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형 요소가 향후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 세계 우방국들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미군 역량이 적절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 국방부가 중국에 초점을 둔 영내 미군 재배치 셈법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연계하는 건 경제성이 떨어지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reality is that forward basing of American defense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doing that's favorable to our national security.
미국 내 기본 주거비가 매우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불러들일 경우 관련 비용은 온전히 미국이 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해외 분쟁이 발생해 본토 미군 파병이 필요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전진기지들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동적 병력 전개 개념은 공군이나 해군에는 적용 가능해도 영내 미 육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f we want to influence the region, we have to be in the region. We can't just be, you know, jumping around from location to location because then we won't have a logistical infrastructure.
보급 시설이 중요한 육군의 특성상 다양한 지역을 번갈아 이동하는 방식은 미국의 영내 영향력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장거리 타격 뒤 후퇴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를 줄인다는 겁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처럼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현재의 배치 구도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A2AD, 반지역 접근 거부 역량에 취약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축에 따른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과 한반도 내 분산 배치 등의 차선책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런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미군의 영내 재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사례를 들며 에스퍼 장관은 당시 결정이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중적 발언은 설사 미 국방부의 재배치 논리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거래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불신을 동맹들에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10월 18일은 미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 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16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당시에 부시 전 대통령은 어떤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When he came into office, he had a much broader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ound the world.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재임 당시 탈북민 강철환 씨의 책 평양의 어항을 읽었고 보좌관들에게 강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경험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된 계기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법이 2004년 4년 기한으로 처음 발효됐고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First of all, there's a symbolic importance.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very sensitive to criticism in general, but it's especially sensitive.
우선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인권과 관련해 비판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세 가지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무부의 북한 인권대사직을 신설해 고위급 당국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조명받을 수 있게끔 했죠.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전념하는 여러 단체들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단체들과 방송국들이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또 북한 인권법은 재승인을 여러 번 거치면서 북한 인권 유린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처음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간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it's still a challenge. I think the biggest change has been that there's a lot more attention around the world to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물론 여전히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국제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COI는 또 각국이 제재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간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ongress has been very consistent on these issues. Congress has led the charge on the human rights issue.
미 의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법도 입안했죠. 미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과 핵무기나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맺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peaking frankly, we're disappointed. As best we know, the topic of human rights didn't come up at any of the three summit meeting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나 만나는 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시 센터는 군사적 위협과 인권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유린하는 정부는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핵과 관련한 국제 조약과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만큼이나 인권 문제에도 동일한 관심을 쏟아야 하지만 이번 정부에게 북한 인권은 명백히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요.
Yeah, well, I think that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vacant since the day President Trump took office.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순간부터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죠. 또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차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던 취임식 후에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이들을 이 자리에 임명하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 밖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제안이 있으십니까?
It's essential to keep the pressure on in other ways as well. In things like international broadcasting, the good work that VOA does, that RFA does.
다양한 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훌륭하게 하고 있는 국제방송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들이 최근 몇 년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담당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정부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부시 센터는 믿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 인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Yeah, I think he continues to be very strongly interested in it, and I would say that interest has deepened. Since he left the White House.
부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부시 센터는 지난 4, 5년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석좌가 부시 센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공개 행사를 열었고 다양한 기획을 했습니다.
4년 전부터 부시 센터가 북한 자유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죠.
Probably most importantly and closest to President Bush's heart, we started the North Korea Freedom Scholarship several years ago.
부시 전 대통령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사업이 북한 자유장학금입니다. 부시 센터의 연구 결과 미국에 도착한 북한인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금을 모금하고 장학금을 신설했죠. 지금까지 45번에서 50번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한 명이 매해 다시 신청할 수 있기에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한 횟수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고국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북한 출신 망명가 집단이 형성되도록 부시 센터가 돕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으로부터 북한 인권법 발효 16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과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 사법당국이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를 수사하면서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일 북한의 끔찍한 미결 구금제도 보고서 온라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신문과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당한 경험을 한 이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 구타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위생용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고 일부 여성은 강간을 포함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실렸습니다. 황해남도 출신의 4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태어난 이후 모든 일들을 적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구타가 시작됐고 개인 감방에 있을 때 닷새간 잠도 못 자고 서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중간급 당원이었던 남편의 연출 덕분에 열흘 만에 석방됐습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30대 윤모 씨는 지난 2011년 누군가 자신을 간첩이라고 신고해 보위부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기도 전에 구금돼 영문도 모른 채 한 달 동안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발길질을 당하거나 두꺼운 막대기로 맞기도 했습니다. 6개월 뒤 보위부는 윤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모든 범법 행위는 초기 조사, 즉 예심을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등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도인민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1년 탈북한 조 소장은 2006년 3월 한국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구금시설에 끌려가 심한 구타를 당하고 한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동안 예심 끝나고 사건이 해결돼가지고 돈도 좀 뇌물도 주고 해서 집에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못했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근데 맞은 게 아픈 것보다도 그때 이제 맞으면서 느꼈던 공포,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한동안 그런 심리적인 공포,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 힘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사법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법에도 피의자 권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모호하게 표현됐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도 법률에 기반한 공식적인 사법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식 제도에 우선하는 당 중심의 준 사법 제도가 있다며 법 적용의 임의성으로 인해 구금자들만이 아니라 법 집행자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강현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북한이 국제법적으로도 구금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의 핵심 인권 조약 9개 중에서 5개를 기준한 나라입니다. 해당 조약에 따라서 국가는 구금된 모든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문과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부족적인 대우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북한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사법부를 구성해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tention to end the denial games that they continue.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당국이 그동안 부인해온 구금 과정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구금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당 관리들에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성폭력, 중노동, 학대 등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선 북한이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이 북한의 징벌적 배상금 액수를 약 69억 달러로 책정해 줄 것을 미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다른 명목의 배상금까지 합치면 북한에 부과될 배상금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14일 원고 측 생존 승조원들에게 1인당 1억 5천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문구를 담은 명령문 제안서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변호인이 판사가 서명하는 부분만을 비워둔 상태로 제출한 문서로 큰 이견이 없으면 재판부는 이 문건을 최종 명령문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조원 46명에 대한 북한의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1억 5천만 달러씩, 즉 총 69억 달러로 책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적 배상과 별도로 각 승조원이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더해지고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한 배상금까지 추가될 경우 북한 정권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전체 약 170명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승조원들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기간인 335일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하고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1년에 약 33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은 이 금액이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1인당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재판부에 알렸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46명에 대한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로 추산됐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69억 달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는 앞선 다른 소송을 통한 북한의 배상금 약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변호인 측에 승조원들의 징벌적 배상액을 추산해 이달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호인의 문건은 이 같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변호인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한 별도 문건을 통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와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등 과거 북한 관련 소송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이 원비어 부모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부모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징벌적 배상금이었습니다. 또 김동식 목사의 유족 2명에게도 당시 1억 5천만 달러씩의 징벌적 배상금이 인정됐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집니다.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도 원고 측 주장만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의 경제와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구호 활동도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인간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던 북한이 국경까지 굳게 걸어 잠근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셀리거 한국사무소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rough COVID, we had complete stop of importations practically. It might be a very, very serious issue next year when this year.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수입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올가을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고 비료가 떨어진 이후를 걱정했습니다.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며 작년 말부터 당국의 정책에서 경제난을 대비하는 징후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를 강조하고 수확률이 낮은 강원도의 돌밭에서까지 농사를 지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북한에서 조림 사업 등 산림 황폐화 복구를 지원해온 한스 자이델 재단도 국경 봉쇄가 시작된 올 초부터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셀리거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On the ground, our contacts always say you can bring everything but nothing from the US and nothing from South Korea.
셀리거 소장은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미국 등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며 북한 쪽 파트너들은 항상 미국과 한국에서 만든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져와도 된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거부하는 실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오사 샌드버그 북한 국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내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are no imports basically allowed except COVID-19 supplies, and this was even enhanced in July, the restriction on imports.
샌드버그 국장은 코로나 대응품을 제외하고는 북한으로 수입이 안 되고 수입에 대한 제한이 7월부터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물품을 들여갈 수 없어 북한 내 지원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 소속의 3명의 국제요원들은 평양에 고립돼 있고 1월 이후 현장 모니터를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적십자회의 북한 요원들과의 물리적인 접촉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조선적십자회의 요원들의 이메일을 한동안 끊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샌드버그 국장은 조선적십자회는 평상시와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 요원들과 공유하는 정보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샌드버그 국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뒤에도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복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부터 20여 차례 방북해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온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장은 코로나 국경 봉쇄가 북한 보건 분야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This is causing supply chain issues for health systems, reduction of people seeking medical care within the health systems, and you can see this happening not only in DPRK but other countries. And if we apply these factors into
국경 봉쇄로 보건 체계에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진료를 받는 주민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보건 체계 후퇴로 인해 매해 북한 주민 9만 3천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과 연구진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할 경우 최소 7천 명에서 최대 15만 8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추산했다며 코로나를 막기 위한 정책이 코로나가 발병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사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코로나 진단 장비를 충분히 제공해 당국의 우려를 덜어주고 다시 국경을 열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위기 대처법은 장기간 지속하기 힘든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more suffering from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And then maybe good for them to...
이 센터장은 북한 당국의 조치가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불러와 주민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시 연계하고 소통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난 28년 동안 중단했던 미국의 핵실험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북한 등 다른 나라들도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미국의 핵무기 실험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1992년 이래 중단됐던 미국의 핵실험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상한 데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실험 재개가 논의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지난 5월 보도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현재 상원과 하원이 진행 중인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다음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핵실험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특히 미국 내에서 핵실험 재개의 국제적 시사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핵무기를 제한하는 3자 합의를 맺으려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미국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재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핵과 미사일 군비 경쟁 그리고 추가 핵보유국 가능성 등의 부정적 안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물리학자들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인용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1945년부터 1992년 사이 총 105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해왔고 1963년에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1974년엔 지하핵실험 제한조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1992년부터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협상을 주도했지만 1999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 비준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CTBT는 168개국이 비준했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이 필요한 44개국 중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이 서명을 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은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 서명이 개시된 이후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특히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CTBT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가입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핵실험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국 핵무기고의 안정과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한 미국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핵실험물 재개를 제한하는 미국법에도 불구하고 미 대통령은 핵실험이 요구되는 긴박한 무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조건 아래 의회 동의 없이 핵실험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1992년 이래 핵실험 중단을 유지해왔지만 재개 결정 24개월에서 36개월 이내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에 간단한 실험한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로 접어들면서 감염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수가 18일 현재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로 4천만 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따른 겁니다.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대에서 4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한 달 만이며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293일 만입니다. 월도미터의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이 834만 3,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가 749만 4,551명, 브라질과 러시아가 각각 522만 4,362명과 139만 9,33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도 112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2만 4,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 15만 3,690명, 인도 11만 4,064명, 멕시코 8만 6,055명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7일 지난주 신규 확진자 증가 비율은 유럽과 러시아가 34%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난 10일 자체 집계 결과 하루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유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17일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7만 450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위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앤터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7일 가을과 겨울에 신종 코로나 감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이 화상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겨울까지 미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최대 4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가을과 겨울 추위 속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만에서 4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이는 큰 비극이란 설명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는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백신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온테크와 공동 백신 개발에 나선 화이자 측은 현재 임상실험 속도로 볼 때 11월 셋째 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도 12월쯤 3상 임상시험을 마친 뒤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모더나도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백신에서 부작용이 발견돼 임상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백신 접종자 한 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생해 내부 임상 전문가 등은 물론 독립적인 감시 조직이 질환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백신을 개발해 이미 유통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시노팜이 만난 이 백신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돼 의료진과 교사, 공무원 등에게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스푸트니크 V도 지난 8월 방역 현장 인력들에게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지난 14일 다른 국영기업이 만든 백신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사태 속 달라진 미국의 조기 투표 풍경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781년 10월 19일 미국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미국 독립전쟁이 마침내 종료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영국군 지휘관 찰스 코널리스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1775년 이후 식민지 미국과 영국 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했지만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주축으로 영국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 10월 19일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의 군대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전함에 포위된 영국군이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군 지휘관은 배편으로 영국군 증원부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프랑스군도 배편으로 미국을 돕기 위해 요크타운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원군을 실은 영국 함대는 항복 문서에 서명한 5일 뒤 도착합니다. 이후 영국은 1783년 성립된 파리 조약에서 미국 13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1787년 10월 19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대폭락합니다. 암흑의 월요일,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가 22%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508포인트나 폭락해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날의 충격은 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이 있기까지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한 해 동안 40% 이상 급등한 상태로 과열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진 매입세는 대규모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고 사교 모임에서도 주식 투자가 주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맞기 전인 1987년 8월 25일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700포인트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가는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10월 19일 하루 동안 전일 대비 22.6%가 떨어진 것입니다. 앞다퉈 주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재정 파탄으로 죽음을 택한 투자자들이 속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 투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세계 대공황의 출발점이 된 검은 목요일을 상회하는 폭락이 발생한 현상을 빗대어 1987년 10월 19일을 블랙 먼데이로 불렀고 이후 증권가에서는 주가 대폭락이 있는 날에 요일을 붙여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